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항상 그렇죠. 인사를 하고 칭찬을 해준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알게 됐느냐 그러면 이제 1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전해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그렇게 말했을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분쟁에 대한 문제예요. 예. 그리고 이제 5장에서 보면은 음행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6장은 소송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은 결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8장이라거나 10장에 대해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우상숭배한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다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예배에 대한 문제고, 11장에는 성찬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방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합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지금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회를 바르게 하려면은 구약 교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바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 교회의 문제점을 서신서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에서 발견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고 목회자가 무릎을 꿇고 해결해 나가게 되면은 큰 문제들이 축소되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목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문제들을 보게, 아하, 이 문제가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구나. 구약교회에서도 있었던 문제요. 그리고 신약교회에서도 있었던 문제들이구나. 사람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떤 문제냐, 어떻게 해결됐느냐를 잘 발견하고 은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부르심에 대한 것을 이렇게 딱 보시면 좋아요.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예, 부르심에 대한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보면 너희를 불러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르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보면 이 부르심을 이야기하느냐, 26절에서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장차 천국에 들어갈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또 30절에서 밝혀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은 무엇을 아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도록 부르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거이고 성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직분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을 맡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겨야만 됩니다. 그리고 종말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초대교회 이룰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교회의 문제를 우리의 자신들이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에 가장 중요한 건 말할 것 없이 구원은 말할 것 없이 중요하지만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가장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 성도들의 연합 그리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예. 자 그러면은 교회가 무엇이냐 2절이 교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이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미 이제 그 정부하고도 충돌될 수 있는 것이 이미 감리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비대면 안 되겠다. 대면 예배 드려라. 책임은 우리 연회에서 책임을 지겠다.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한다거나 하면은 연회에서 책임이다. 감리교 전체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게 지금 이미 발표돼 버렸습니다. 예. 국가에서 더 이상 뭐지 하지 마라 이거야. 그 대신 철저하게 교회는 방역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결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나 국가에서는 예배를 드리라 말아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정면적으로 충돌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발표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면 싸우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들도 아이고 됐다 깃발 들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어떤 것도 교회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그 자들이 곧 뭐냐? 교회다 그 말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이 곧 뭐냐면은 교회다 그 말. 교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것이 무엇이냐? 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말은 죄 씻음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이 말씀에 들어 있고요. 이 안에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자들의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로 또 이거를 다시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되고 구별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곧 누구냐? 바로 성도고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 하나만 알게 되어도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가 있다는 거이지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장점을 크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4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요.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예.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장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다. 예. 또 각자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5절에 그랬지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말하는 것도 참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고, 그리고 아는 것도 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 한마디로 똑똑하다는 거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였다. 복음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은사의 부족함, 너희가 모든 은사도 부족함, 은사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종말론적인 신앙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말로, 지식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의 복음의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풍족하는데 이런 것들이 넘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 무엇이냐면은, 아,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 진정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의 지식적인 모든 것들이 머리에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가슴으로 내려가려면은 하루 아침에도 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될 수 있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돼도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만 맴돌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론가는 될 수 있으나 바른 신앙인으로서는 살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다. 이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10절에서는 뭐예요?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절대의 바울은 내가 너희한테 권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그 말은 사도로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오십시오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지 아니하다 하면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들 우리를 부르셨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말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된다는 거이지요. 그 말은 뭐예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말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예. 대사가 나갈 때는 그냥 대사, 자기가 가고 싶어서 대사관 만들어 놓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대통령이 보내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사가 가기 때문에 대사관을 건들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내린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권면하고 있죠. 예. 왜 그랬느냐? 너희 가운데 지금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조금 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도하면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요. 예. 왜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느냐? 그럼 그때 분쟁할 수 있었던 그 분위기는 무엇이었느냐? 사람 앞에서 사람의 뒤에 줄을 섰다는 거지. 우리는 누구에게 줄을 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얽혀진 것은 이 줄이 아니에요. 이 줄의 의미는 선의 의미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줄의 의미는 찢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신비한 연합이고 유기적인 연합체예요. 끊을라 해야 끊을 수 없는 핏줄, 신경,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만 딱 빼어도 아이고 몸 전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뗄라 해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분쟁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을 내가 칼로 찢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도끼로 놔두고 때려쳐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나가게 되면 12장에서는 우리의 각자 은사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몸을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12절은 그렇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냐? 나누어진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았냐? 내가 사도지만은 세례 베풀라고 여기 온 거이냐? 세례 베풀라고 너희들만 아니다 이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러죠. 이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고 찢어지고 막 사람들의 뒤에 줄 서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도는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22절에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표적 구한 거예요. 예.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소중하지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대단하고 뭐 그런 은사가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좋습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 그런 걸 막 바라보지 않아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표적 중에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고, 표적 중에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배 속에서 그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표적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는 그렇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가 지금 누구 뒤에 섰느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누구파냐? 누구 뒤에 섰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지혜가 있느냐? 없다 이거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러면서 이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몰라.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기가 막힌 거죠. 네. 전도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정말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냐면,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도 역시나 말과 지혜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십자가의 그 도리를 바로 알고 성령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엎드림으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사복음서에 해당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고 세례가 또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엎드리는 교회. 이스라엘의 회복되심이 이때입니까?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시면서 와서 함께 기도하는 열흘 후에 그들의 모습은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실력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여러분 실력, 한마디로 핸드폰 속에 있는 실력을 따라갈 목사도 없고 따라갈 박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성경 공부할 때 핸드폰 가지고 해라 그랬습니다. 제가. 왜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것들 나오게 될 때에 핸드폰에서 같이 찾아봐라. 어마어마한 지식이다. 한마디로 2025년, 2020년도 되게 되면은 70일 만에 이 지식이 두 배가 되게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지식의 속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럼 2045년이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1%밖에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핸드폰을 들여다보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성경 공부하면서도 아브라함을 제대로 모르면은 아브라함을 설명도 해주지만 네가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브라함을 찾아봐라. 그러면 핸드폰 딱 아브라함이 10명이 다 자기들끼리 찾아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게 한 거예요. 목사님이 10번 이야기한 것보다 낫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방법도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는 문화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느냐가 연구하는 우리가 아니면 또 안 되겠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별 볼 일도 없는 우리를 24절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25절에 우리에게 쇼킹하게 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지 아니하며 많지 정말 많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를 세 번씩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미련한 것들을 택해 가지고 지혜가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면은 그런 나라마다 부강한 나라가 돼요. 우리 한국 여러분 절대 대통령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한국 교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만 한국 교회는 세상에 우뚝 서게 될 겁니다. 한국을 함부로 대할 나라들이 앞으로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세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럽시다. 서로 간에 전합 하다 제가 못난 거 그렇게 보지 마시고 못난 나를 잘 되게 하고 저 못난 저거 되게 예수님 드라고 했으니 우리가 다 똑같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자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유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뒤에 줄 서고 있냐 그 말이야. 어제 우리가 줄 서야 될 것은 뭐예요? 줄 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찌하든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게 같은 행동을 하면 하나로 합쳐서 주님이 원하는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상급받을 일을 잘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